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심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몇 사람 외에는 잘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 중에 지난주일 들었던 이 설교 내용이나 제목을 그 다음 주일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매주일마다 매번 설교하는 저로서는 참 감사한 그러한 얘기죠. 그러나 이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성도들 그 머릿속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나 내용은 두고 있지 않을 것 같아도 기억은 다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들은 거니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지난주일 설교 내용을 조금이라도 얘기하면은 아 맞아 맞아 지난주일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지 내가 들어서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렙다 과부, 사르밧이라고 하지요? 이 사렙다 과부 얘기를 했고 또 병고침을 받았던 나만 장군 얘기도 했고 지금 여기 얘기를 하시네요. 엘리야, 엘리사, 아합, 그리고 엘바할, 뭐 또 이세벨.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시죠? 예. 아 이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막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어쩌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한 동네 사람인들인데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그 왜곡된 지식이 하나의 선입견으로 작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앞에 참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동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우리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 남동생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너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 마을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기는 이 나사렛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실 때 저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니 그 가르치는 내용이 권위가 있고 아주 이 오묘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제는 좀 높여서 랍비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능력도 행하시고 또 이적도 행하시니까 아,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왔나? 엘리야가 오셨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오신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거기까지였어요. 아주 특별한 선지자가 오신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하는 데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우리가 경배 드려야 할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외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이 건강한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은 무의미한 열심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묵상들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바르고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그 근거 위에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빼어놓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계실 때에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갈릴리와 유대와 온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인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체에 떠매고 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선 이 병자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기도 하고 또 지붕이라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도 대단하고 또 그걸 기억해가지고 정말 실행에 옮겨서 기와까지 걷어내고 드러내렸으니까 그 열정 또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믿음도 대단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우리가 데리고 가면 고쳐주실 것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체 예수님 앞에 매인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믿음도 아니고 그 속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치명적인 하자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도대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칠 거다. 예수님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그 사람들 믿음이었잖아요. 그 믿음 틀린 것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얘기하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이 번역한 겁니다. 두나미스, 이건 힘, 능력 그런 뜻이죠. 이 두나미스에서부터 파생된 단어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저쪽으로 막 이렇게 던지면은 그게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폭발을 해서 바위도 아주 깨뜨리고 마는 정말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두나미스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에 뭐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워, 이 두나미스 이건 어떤 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령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여가지고 던지면 그게 폭발을 하는데 그게 폭발하려고 하면 던지는 사람이 꼭 남자가 던져야 되고 나이는 30살 이상이 돼야 되고 그래야 터진다. 뭐 여러분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던져야만 터집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던져도 터지고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불을 붙여서 던지면은 아 이게 다 똑같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규정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이 능력이 생기는 거고 저 사람에게 받으면은 저 사람도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나미스 여기에는 대상의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집안 내력이나 학벌이 좋거나 무슨 부유하고 신분이 높고 힘이 있는 아주 굉장한 그 특별한 분들이셨나요? 그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에 수많은 그 순례자들이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하는지 그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되었더라? 3,000명이나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아니 저 무식한 베드로가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3,000명이나 예수 믿고 세례를 받지? 여러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왜 잘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아 모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던 무도 굉장한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에게는 다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 두나미스 이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남들에 비해서 무슨 특별한 것이 없는 제자들이 그런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 그 권능 임하게 되니까 엄청난 설교도 하게 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이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되었더니 장애인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저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주십시오. 이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그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기억하시고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여기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믿음으로 병 고치러 온 그들을 예수님이 보셨으면은 내 병 나았다. 아 그러시면 이게 딱 맞아 끝나는 이야기가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 난데없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자마자 그 집안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예수가 죄사함을 말할 수 있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 인간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말이지. 이런 분노가 저들의 마음속에 끌어오르게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21절 말씀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언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맞는 것이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의논을 하는 것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그리고 23절에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둘 중에 죄사함과 병 고치는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이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더 쉬운지 굳이 하나를 그 둘 중에서 골라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이지요. 여기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구약시대 때나 뭐 이 엘리야 때, 엘리사 때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이 죽은 사람들까지 살려내기도 했잖아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100% 불가능한 그런 일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사람의 병도 고치는 그것이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나미스, 이 권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 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건요 이건 뭐 어렵다 쉽다 이렇게 얘기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것은 사실 죄 사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도 말씀했죠. 죄는 누구만 사하신다고요? 죄는 사람이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나 선지자 엘리사가 대단하고 그래도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설교를 하시고 안전병이 장애인을 일으키신 이 권능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 죄사함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나?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 거죠. 그게 24절 여기 앞부분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친 말씀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뭡니까? 누굽니까? 여기에 모여 앉아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인자가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새로 등장했습니까?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이 두 단어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능력은 두나미스, 이 능력 두나미스를 번역한 것이고, 권세 이거는 엑스시아, 이것을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과 권세는 차이점이 뭔가, 두나미스는 무엇이고 엑스시아는 무언가. 두나미스만 있으면은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그 힘센 장정이 던져도 터지고 어린아이가 던져도 터지고, 던지는 사람이 무슨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엑스시아는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엑스시아는 너도 받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신분에서만 나오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 그것이 바로 엑스시아입니다. 뭐 얘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키도 작고 평소에 늘 병출에도 자두하고 아주 연약한 이 힘없는 여성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여성 대통령은 남들처럼 빨리 뛰지도 못하고 뭐 책상이나 뭐 의자나 이런 것도 착착 들어서 옮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들에 비해서 넉넉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고 이 연약한 여성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어요. 아주 병약한 여성이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여성이 병약한데도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거나 혹은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군대가 출동하기도 하고 미사일이 발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여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이것이 권세거든요. 그 힘없는 여성이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엑스시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성 대통령 주변에 보좌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키가 뭐 180, 190이나 되고 우락부락하고 아주 덩치가 큰 비서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아, 그 비서 중에 그런데 한 사람이 군대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 군대가 출동을 할까요? 출동 안 합니다. 왜요? 그 사람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옆에 있던 어떤 비서가 그런 명령을 내리면은 그 사람은 쇠고랑을 차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나오는 그 권세 가진 대통령만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죄를 누구만 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그 권세, 엑스시아, 그걸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는 그래서 너희의 죄들을 사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지금 이거를 지금 선언하시는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오래 믿으셔왔고 또 성경도 많이 많이 읽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수십 번을 읽으셨을 것이고 아마 여기에 대한 설교도 수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은 병을 고쳐주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 가서 병 고침을 받자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은 충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메시지긴 하지만 그거는 변두리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그분에게 가면 우리가 죄 용서 받게 되는 것인데 주여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가면은 예수님은 환자의 병도 고쳐주셔요.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씀했습니다. 야, 이 중풍병자도 일어나는구나. 앉은뱅이 장애인도 일어나는구나. 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풍랑과 바다가 잔잔게 돼서 다 놀라고 아주 다양한 이 놀라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놀랄만한 그러한 일이 뭘까? 그게 뭡니까? 죄가 용서된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용서된다는 거.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내 병도 고쳐주기도 하시고 내 마음에 평화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지만은 최고의 은혜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모든 사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된 거니까 죽음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근원이 되는 이 죄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를 사해 주시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고침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분이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 그걸 수십 번 받아도 그걸 가지고 영생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고쳐주지 않으셔서 한편은 섭섭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얻은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설교를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어제나 그저께 이제 원하시는 몇 분들에게 주말에 보내드립니다. 매주일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저녁 때도 읽어보고 정리하고 그래도 또 수정하고 그리고 어젯밤에도 그러고 오늘 새벽에도 또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앞에 와서도 저 사람 운전하라 그러잖아요. 뭐 저보다도 운전 뭐 잘하겠어요. 저 사람 운전하라 그러고 저는 옆에서 그냥 다 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흔들려도. 그리고 여기 앞에 와서도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한번 또 뒤다보다가 나와서 걷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 예, 오늘 새벽에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새벽에 그냥 확 들어오면서 얼마나 큰 용서와 사죄받은 이 기쁨이 저에게 몰려오는지 오늘 새벽에 제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저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죄사함 받은 목사입니다. 죄 없는 목사가 아니라 죄사함 받은 목사예요. 아이고 목사님 같은 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저 죄 많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저가 분명히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면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잘 지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매번 그러니까 아 우리 목사님 천사인가 그러는데 아니요. 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저에게 해결이 된 거예요. 저 정말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말 못할 죄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아팠으니까 먼저 고쳐주고 난 다음에 당신 잠깐 여기 있으라 이래놓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먼저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부터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건강하고 보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돈 잘 벌고 거기에다 자식들까지 다 잘 되면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뭔 뚱따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죄사함이 뭐야? 아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교만해서. 그런데 저기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중풍병자처럼 오랜 시간 동안 누워만 있으면은 그때는 내 마음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아픈 이유 중에는 죄 때문에 아픈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나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가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마치 이 중풍병자의 삶, 이 모습처럼 이 삶의 중풍병, 여러 가지 고통과 무슨 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급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더 급하다고요? 죄사함 받는 것이 더 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근본적인 구원이에요. 죄사함 이건 먼저 얻은 이후에 주님은 그 나머지의 문제를 우리에게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요 한 구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 그때 그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모든 죄는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부터 주님의 보혈 안에서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게 좀 속을 썩여도 이 근원적이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러분 뭐 그리 슬프겠어요? 주님이 오늘 불러도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생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전에 뭐 선생님이시다, 뭐 선지자다, 예? 뭐 이런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영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은혜 속에 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근원적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기뻐 뛰며 찬송하며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거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나 속죄 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순옥 권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동생 장례를 지난 주간에 잘 마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송에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 권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